김미화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이민과 마약 문제 등 국내 현안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푸틴에 대해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민자 출신 강간범들과 마약 수괴들, 살인자들 그리고 정신병원 출신 입국자들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이 국내 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해 유럽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은 미국이 아닌 유럽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종전협상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사실상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은 이날 영국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에 제시할 우크라이나 평화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밝혔습니다. 지도자들은 또 이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 요구해온 방위비 지출 증대 노력도 계속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성사되지 못한 미국과의 광물 거래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 뒤 기자들에게 이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미국과 여전히 건설적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며 난 단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경청되길 바랄 뿐이고 우리 파트너들이 이 전쟁의 침략자가 누군지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지만 정상회담이 시작되자마자 시작된 설전으로 예정됐던 광물 개발 협정 서명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 광물 거래 협정에 다시 나설진 미지수라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이를 진행하길 원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원한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경제협정 체결이 무슨 소용이겠냐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에 난색을 표해온 가운데 광물 개발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안보 유대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단계 휴전 협상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의 임시휴전 50일 연장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종식시킬 영구 휴전 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위트코프 특사의 계획에 따르면 영구 휴전 합의 시 하마스 억류 인질의 절반이 즉각 석방되고 나머지 절반도 차례대로 석방되게 된다면서 하마스가 이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측이 제안한 영구 휴전안은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1년 반 넘게 이어져온 전쟁의 영구적 종식에 초점을 맞춘 2단계 휴전 협상을 주장하면서 1단계 휴전의 단순한 연장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마스는 특히 인질 추가 석방은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조건으로 하는 2단계 휴전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위트코프 특사가 제시한 이번 휴전 연장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질 유대교 최대 명절 유월절과 이슬람성을 라마단 동안에 안정을 위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최소 라마단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전투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양측이 협의했던 1단계 휴전은 1월 19일 발효돼 지난 1일 만료됐으며 양측은 이 기간 동안 하마스 억류인질 33명과 이스라엘 수감 팔레스타인인 2,000명에 대한 맞교환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정부는 내일 1년 반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은 어제 카이로에서 두브라스카 수이카 유럽연합 지중해 담당 집행위원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집트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적 지원과 자금 제공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압델라티 장관은 내일 열리는 아랍정상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아랍정상들이 이 계획을 채택할 경우 주요 공여국들과 집중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재건 및 소유할 것이라면서 인접국 이집트 및 요르단에 150만 명의 가자 난민을 수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 핵 항공모함이 처음 한국에 전개됐습니다. 미한 해군은 양국 동맹의 굳건함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정황이 공개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공격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 핵 항공모함이 처음 한국에 전개됐습니다. 미한 해군은 양국 동맹의 굳건함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한국에 전개됐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미국 해군 제1 항모 강습단이 핵 항공모함인 칼빈슨함과 순양함 프리스턴함, 이지스 구축함이 스터렛함을 이끌고 2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국 핵 항모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루즈벨트함 이후 이번이 약 8개월 만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칼빈슨함이 한국에 온 건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입니다. 칼빈슨함은 1982년 취역한 미국 해군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핵 항공모함입니다.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등 항공기 80여 대의 배치가 가능하고 미 해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 대대가 배치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네, 칼빈슨함이 한국에 전개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 군 당국은 칼빈슨함의 이번 방안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재확인한 항구적이고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해 미한 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주고 미한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해군은 3일 칼빈슨함 격납부에서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칼빈슨함의 입항이 확장 억제 강화의 재확인에 있고 강력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워시 미 제1 항모 강습단장은 제1 항모 강습단이 부산에 있는 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과 한반도 번영, 안보, 평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영내에서 동맹국들과 훈련할 기회를 가지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지난 1월 10일 미 워싱턴에서 4차 핵협의그룹 회의를 열고 한반도의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한 해군은 칼빈슨함 정박 기간에 우호 증진을 위해 함정을 상호 방문하고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참배하는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진행합니다.
김 기자, 북한은 최근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공개하면서 무력을 과시했는데요. 이번 미국 항모 부산 입항은 이런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통상 수개월 전에 세워진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 순항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곧 시작되는 연례 상반기 미한 연합 연습인 프리덤 실드를 앞두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칼빈슨함의 이번 전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대화와 압박을 함께 구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은 필요 없으면 바로 중단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기조를 유지하는 걸 보면 압박을 통한 대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거든요. 취임 직후에. 김정은이 좋아했던 얘기들을 여러 번 해줬지만 대화 의지도 있지만 압박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아직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칼빈슨함은 부산 해군 작전기지를 떠나면서 한반도 근해에서 이달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미한일 해상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해군 측은 미 한은 미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의 방한과 관련해 훈련을 협의 중이라며, 다만 훈련 계획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언급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칼빈슨함은 지난해 1월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진행된 미한일 해상훈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전략자산 전개와 미한 연합연습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꼽으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요?
북한은 미한일이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고 황당 무계한 계획이라고 반발하는 담화를 내는 등 기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북한은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25일에 이어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6일 또다시 서해상에서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며 핵무력이 진화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켰습니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은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한 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3월 실시를 공식화한 이튿날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를 훈련해로 지정했고, 올해가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미한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빌미로 무인기 훈련이나 신무기 시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또 전략자산 전개, 이런 걸 빌미로 해서 또 계속 훈련해라고 하는 이걸 빌미로 해서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그런 도발, 또 그런 언동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엔 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 도발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양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전훈련, 현대전 훈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엔 도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현대전의 모습을 깨달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한미연합군을 괴롭힐 수 있는 새로운 전술들 같은 것들을 선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을 지금 당장 한미연합훈련에 맞춰서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올 하반기 정도부터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미한연합연습은 조 바이든의 전임 행정부 때 만든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북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수립 중인 트럼프 행정부를 과도하게 자극하기보단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위를 조절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정황이 공개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정황과 관련한 뷰이의 최근 질의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개입에 계속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대 파병과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군인에 대한 러시아의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70호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이들 결의는 북한에 혹은 북한으로부터 군사 훈련이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27일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병력이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으며 추가 파병 준비 조짐도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파병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 등은 1,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약 11,000에서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약 4,000명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체 병력의 20에서 30%를 잃은 북한이 병력 재편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생포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은 기자입니다.
디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28일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개인도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한국행을 희망한 데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 군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면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 파트너, 특히 한국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그러면서 송환에 대한 모든 결정은 국제법과 개인의 권리를 준수하며 관련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 리모 씨는 19일 공개된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 씨는 내가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금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9일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는 국무부에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가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또한 이달 초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보낸 것으로 파악한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는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정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 정보당국과 우크라이나 국방당국 모두로부터 러시아가 북한군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우크라이나와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참전인 북한 군대의 전투 경험을 제공하고 장군들에게는 현대 공수전 수행법을 가르치며 전장에서의 미사일 기술 시험 개선 등 북한의 군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이 같은 협력을 중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27일 배포한 공지에서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파병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포노마렌코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노력 중에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파악된 데 대해선 국제사회가 이 위험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중단을 위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개입은 국제법 및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상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영내 및 세계 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북한이 단순히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공격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외 암호화폐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는 27일 발표한 2025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훔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보고서에서 지난 2023년 총 20건의 사건을 통해 약 6억 6,050만 달러를 탈취했던 북한 연계 해커들이 지난해에는 총 47건의 사건에서 13억 4천만 달러를 훔쳐 탈취 금액 기준으로 102.88%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건수 역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탈취된 전체 암호화폐 금액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61%이며 전체 사건 수에서는 북한이 2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공격 사이 간격을 분석한 결과 해킹이 발생하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공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5천만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공격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대형 해킹을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과거 2년간 주 5천만 달러 이하의 해킹 공격을 통해 수익을 올리던 경향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분야 해킹 공격 횟수와 탈취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침투에 그들의 네트워크, 운영, 무결성을 훼손하는 북한 IT 노동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이 암호화폐 기업 내부 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가짜 신분과 제3자 채용 중개업체 활용, 원격 근무 기회 조작과 같은 정교한 전술 및 기법,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신원조회 및 신원 확인 등 채용 시 적극적인 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 자산 보호를 위한 강력한 개인 키 관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의 해킹 활동에 큰 변화가 있었던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북한 해커들의 암호화폐 탈취 활동을 비교한 결과 정상회담 이후 북한 해킹 활동이 약 54%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킹이 줄어든 것은 정권이 군사 및 정보 분야 모든 역량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돌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사이버 활동에도 전략적인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앤드류 피어먼 체이널리시스 국가안보정보팀장은 28일 VOA에 북한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해킹 조직과 악의적 행위자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은 위협 예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새 위협을 감지하는 고급 예측 기술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규제 기관과 사용자에게 그들의 자금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계속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어먼 팀장은 또 북한 해커들이 훔친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화하는 역량을 방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당국과 사이버 보안 기업이 북한 등 악성 행위자들의 불법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면서 공개 처형과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북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고립과 국제적 감시의 부재 그리고 정보 교류의 제한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특히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법률이 사형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 재판과 공개 처형도 다시 도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2020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과 2014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들은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두 여성이 공개 재판을 거쳐 즉시 처형된 사건도 언급됐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11명의 여성 중 2명이 임신매매, 이용업소 운영, 매춘, 그리고 인민의 존엄을 모욕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같은 날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에서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인 인구는 전체 거의 절반인 45.5%로 1,180만 명의 영양 결핍 상태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정부가 식량과 생필품 부족에 대처하는 주민들의 메커니즘이었던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을 단속하고 민간 상업 활동을 제한하며 식량 유통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 접근성이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무상의료 및 교육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서비스는 심각한 부족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에는 필수 의료용품과 장비 그리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의료진이 부족하며 수준이 높거나 전문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은 환자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외국 외교관들이 평양으로 복귀했지만 유엔과 국제인도주의 단체의 직원들은 여전히 북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엔이 제공할 수 있는 인도주의 및 개발 지원이 제약돼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며 유엔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다시 개입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활용해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서화하는 민간사회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레트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며 특히 코로나 전후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Provides a comprehensive view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focused not only on human rights.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로드맵이라며, 보고서에 기술된 권고에 따라 북한은 군비 지출을 줄이고 인권을 개선하며 경제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3월 19일 살몬 보고관의 보고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 대화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검토합니다. 3월 20일에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북한 내 인권유린 책임규명 증진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어 24일에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최종 결과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인권이사회 마지막 주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도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워싱턴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비유의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재발이 된 것과 관련해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한반도 평화법안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셔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가족 상봉과 인적 교류, 긴장 완화 등을 포함한 몇 가지 좋은 의도를 담고 있는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안의 핵심적인 결점은 북한이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한국을 지배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끝내며 자신들의 원하는 조건에 맞게 한반도를 통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전날 민주당 진보 코커스 의원들과 함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과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행동에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위협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I do think a discussion with the North Koreans on achieving a peace agreement.
디트라인 전 차석 대표는 평화협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원 중단, 북한 인권 개선 등 조건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자는 이날 BOA의 질의에 김정은 정권이 평화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교섭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슬로건들은 북한 핵무기와 인권침해라는 근본적인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저 허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보고 싶어한 셔먼 의원의 의도는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Representative Sherman, his heart is in the right place because he wants to see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peninsula.
마이클 오헨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BOA에 반대하진 않지만 핵무기와 인권 문제를 고려하면 그것이 그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를 역임한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간헐적인 치명적인 도발 그리고 꾸준한 적대적 수사로 인해 한반도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사실 북한의 본질과 그 군사적 태도의 문제이며 공식적인 종전선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검토했다면서 그 당시 평화조약의 버금가는 종류의 선언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북한이 관심이 없었으며 한반도가 직면한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었다고 전했습니다.
We looked at this very hard toward the end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at was being explored or some type of declaration of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법안에서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지만 정작 북한은 이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속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적 교류를 환영할지 더구나 미국인을 자국으로 불러들일 연락사무소를 둘지는 불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o at this moment, it seems unclear whether they would welcome diplomatic eng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much less have a liaison office.
사일러 전 분석관은 김정은 일가의 생존 열쇠는 외부 세계와 끊임없는 갈등과 적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면서 외부적들이 그들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김 씨 3대 독재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외부의 적이 있어야 하고 현재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상황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을 필요로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김정은 정권의 실존적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북 관계나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t needs to have somebody on whom you know the focus, the blame can be placed for the current state.
사일러 전 분석관은 지금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러시아와 협력해 미사일을 수출하고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해 전투 경험을 쌓으려 한다면서 이런 상황은 평화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일주일 만에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의 핵심 거점으로 지목된 곳에서 올해 대형 선박 5척이 컨테이너 약 3,000개를 실어나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 부두에서 28일 길이 115m의 대형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플리닐랩스가 이날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러시아와 북한이 사용하는 전용 부두 안쪽에 선체를 육지에 바짝 밀착시킨 이 선박을 볼 수 있습니다. 선박 앞 부두에는 컨테이너 추적 물체가 가득합니다. 또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의 팔, 즉 붐대가 선박 위로 뻗어있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이는 이 선박이 컨테이너 하역 혹은 선적 작업 중이라는 것을 추정케 합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선박이 이 지점에 빈 컨테이너를 하역한 후 바로 옆 북한 전용 부두로 이동해 새로운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선박 역시 새로운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선박을 비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라진항에서 무기가 담긴 컨테이너를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항구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옮겨진 후 열차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전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선박과 북러 무기 거래 사이의 연관성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BOE는 지난 21일 이곳 부두에서 길이 115m 선박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대형 선박의 입항이 또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라진항의 대형 선박 입항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네 번째입니다. 이 부두에선 지난 1월 10일 올해 첫 선박이 포착됐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월 1일과 9일, 20일에 대형 선박의 입항이 확인됐습니다. 라진항을 출입하는 선박 한 척에 실리는 컨테이너가 약 600개인 점으로 본다면 올해 라진항에서 거래된 컨테이너는 약 3,000개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1월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거래한 컨테이너를 약 18,000개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만 개를 훌쩍 넘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유엔 헌장에 따른 주권 국가 간 정당한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기 위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난된 가상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암호화폐 업계의 관련 거래를 즉각 차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26일 북한이 지난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약 15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는 이날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바이비트 암호화폐 탈취 사건에 사용된 범죄 수법이 북한의 특정 사이버 활동인 트레이더 트레이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레이더 트레이터는 FBI와 미국 사이버 보안기관들이 북한의 특정 해킹 수법을 식별하기 위해 붙인 명칭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과 악성 코드 배포, 공급망 공격 등을 포함합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소프트웨어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암호화폐 투자자 및 개발자를 속여 지갑 정보와 인증 정보를 탈취하며 스마트 계약 등 거래소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자산을 빼돌리고 네트워크에 침투하거나 내부자에게 접근해 권한을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FBI는 2022년 4월과 2023년 8월에도 북한이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거나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려 한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활동을 트레이더 트레이터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FBI는 이번 공고문에서도 북한 해커들이 트레이더 트레이터 수법을 통해 도난된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으로 신속히 전환한 뒤 여러 블록체인에 걸쳐 수천 개의 주소로 분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분산된 자산들이 추가로 자금 세탁을 거쳐 결국 법정 화폐로 현금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신규 거래를 검증하는 RPC 노드 운영자들과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간 전환을 돕는 브릿지 업체, 블록체인 분석 업체 및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자산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 특정 주소와의 거래를 차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이더리움 지갑 주소 32개의 목록도 공개하면서 이 주소들은 도난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으며 북한 행위자들이 운영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범죄와 가상자산 절도 행위를 식별, 완화, 차단함으로써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업계와 민간의 제보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바이비트는 26일 중간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커들이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가상지갑을 해킹해 약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공격자들이 가상지갑의 거래 화면을 조작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한 뒤 자산을 자신들의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격자들이 이 과정에서 거래를 조작하는 악성 코드를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으로 기록됐으며 사건 직후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등 큰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벤저우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는 25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해킹의 배후로 지목하고 탈취된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현상금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우 최고 경영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을 플랫폼에 연동해 라자루스 관련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한 정보가 실제 자금 동결로 이어질 경우 즉시 총 현상금의 5%를 지급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라자루스와 업계 내 악의적 행위자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이 같은 추적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 직후 바이비트가 분석을 의뢰한 암호화폐 분석 기업 엘립틱, TRM 랩스, 체이널리시스는 일제히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 가능성을 지적했었습니다. 이번 해킹 분석에 참여했던 앤드류 피어먼 체이널리시스 국가안보정보팀장은 26일 VOA에 이번 공격에서 사회공학적 기법과 복잡한 자금 세탁 방식 등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전술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비트 해킹으로 탈취된 자금이 과거 북한이 주도한 다른 공격에서 사용된 주소들에 함께 보관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이번 사건에 북한이 깊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스몰딜을 추진할 경우 동북아에 핵 도미노가 발생할 것이라고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동결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유명한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유명한 장관님이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언제 방문해 누구를 만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달 초순에 2월 초에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그 사멜 파파로 사령관을 만났고요. 또 그 전에 군사령부, 공군사령부, 또 해군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우주사령부까지 한번 들려서 브리핑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또 아는 인상 깊었던 게 Defense POW MIA Accounting Agency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실종자, 또 포로, 사망자 유해 발굴이라고 뭐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월남전, 한국전, 뭐 2차 대응까지 그 남태평양에서 많은 그런 희생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도 그 유해를 발굴해서 신원을 밝혀서 가족들의 품에 유해를 송환하는 이런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걸 가서 직접 보고 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국제 정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월 18일 리야드에서 네. 러시아와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전쟁이 종결되면 미국과 유럽 관계는 크게 분열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가장 우려스럽다고 걱정이 되는 측면이겠죠. 며칠 전에 마크롱 블란서 대통령이 갔고 그다음에 스타이머 수상이 내일 만나나요? 트럼프하고. 워싱턴을 방문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상당히 좀 그 아직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기본 입장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럽이 느끼는 거 특히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보면은 그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편에서 찬성을 하고. 또 영국과 블란서가 기권을 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됐죠. 거기에는 러시아를 예를 들어서 어그레서 침략자라든가 뭐 이런 용어도 저 빠지고 그 일방적으로 평화적인 그 휴전, 정전 이 얘기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걸 보더라도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거리가 멀어진다면은 그는 국회 정서에서 커다란 그런 지적적으로 보나 여러 면에서 볼 때 그 유동적인 불안정한 이런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11,000명 정도를 파병했으나 3,000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까요?
네, 이미 언론 보도도 그렇고 확인된 거는 한 1,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작년에 약 4,000명 정도의 다치거나 죽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작전에 투입을 하려면은 추가 병력이 필요한데 빠른 시간 내에 한 1,000명 추가 병력을 한 걸 볼 때 아직 그 휴전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더 추가 파병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막 그런 분석이 유력한데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로서도 병력 자원이 고갈됐고 더 이상 그 충원하기가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러시아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다룰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조건에서 종결되는 것이 최선인가요?
여기에 의한 국경 변경 이것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에 따른 rule based international 그러니까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사실상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원칙이 존중되는 그런 것이 존중되는 그런 것이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이 최선의 조고요. 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의 입장이 반영돼야 되고 특히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당사자고 침략을 받은 그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도 반드시 참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난 10년 이상 중국을 견제 압박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트럼프 2기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중국을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중 관계가 상당히 좀 긴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대통령 주석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큰 틀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도 좀 꽤 있다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삼국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미한일 공조 또는 한일 협력이 잘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다행이죠.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것이 바이든 대통령 때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공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합의를 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삼국 간의 공조는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탄핵 사태로 인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외교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제를 꼽아주십시오.
우선 안보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건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 간의 연합방위체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차원에서 당분간 대응을 할 수 있고 외교부로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하고 통상 문제, 그 관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국이 좀 어떤 면제를 받도록 그 협상을 할 준비를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 4년 동안에 한국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것이 한 3천억 불 가까이 됩니다. 제일 많아요. 일본, 유럽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제일 큰 개미 투자기이고 여기에 10만 명 이상의 아주 고급 일자리, 뭐 15만 불 이상 받는 고급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고, 이런 사항을 미치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무역 관세 문제, 비관세 장벽 문제 이런 거를 소통을 좀 원활히 하는데 지금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6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5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핵동결 등 스몰딜을 추진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스몰딜 한다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장거리 미사일 ICBM을 동결하고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럼 ICBM에 초점이 맞춰질 텐데,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 가장 중요한 그 아시아에서 동맹국인 두 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이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는 그 일본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하고, 그러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도 핵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면 저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영향력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국이 바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스몰딜을 추진한다는 것이 그렇게 또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큰 환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국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국제정세와 핵과 관세 등 미한관계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와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백두산이 다음 달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언론들은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확상정돼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백두산은 북한이 보유한 첫 세계 지질공원이 됩니다.
네,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과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 현장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합니다. 이를 통해서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게 하는 한편 교육과 관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현재 50개 나라 229곳이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백두산은 이미 중국 정부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중국은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부르는데요. 예. 지난 2020년 인증을 신청해서 2023년에 지질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 백두산의 경우 인증 신청은 창바이산보다 빠른 2019년에 이루어졌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증을 위한 현장 실사가 미뤄지면서 다음 달에야 지질공원으로 지정되게 됐습니다. 백두산은 전체의 4분의 3이 중국, 4분의 1은 북한에 속하는데요. 다만 천지는 북한 쪽에 속한 부분이 더 많아서 54.5%가 북한, 44.5%는 중국입니다.
그렇군요. 유네스코는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게 되는 백두산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예, 백두산은 화산 폭발로 형성된 장엄한 경관이 특징이고 빙하 침식으로 형성된 오목한 골짜기 등 빙하 지형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서기 1000년께 백두산에서 발생한 밀레니엄 분화를 소개하면서 향후 또 폭발할 가능성이 큰 화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백두산이 첫 세계 지질공원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은 제주도와 한탄강, 경상북도 청송, 전라북도 서해안, 광주 무등산 등 다섯 곳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다음 달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단양 지질공원과 경상북도 동해안 지질공원 두 곳이 추가로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일인데요. 예. 지난 5년간 줄어든 인구가 4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24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인 5,100만 명의 약 1%에 해당합니다.
네, 지난해 출산율이 증가세로 깜짝 반전됐다는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일시적인 현상인가 보군요.
예,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예. 하지만 지난해에도 인구는 줄었습니다. 네. 새로 태어난 아기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아, 지난해 출생아는 23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8천 명 증가한 반면에 사망자는 35만 8천 명으로 출생아 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지난 5년간 매년 얼마나 줄어든 거죠?
예, 2020년에 3만 3천여 명이 줄었던 데서 2021년에는 5만 7천여 명에 이른 뒤에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12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기간에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는 각각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얼마 전 이 시간에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기업들의 움직임도 보이나요?
예, 한국 내 인구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예. 기업들도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삼성전자는 세 자녀 이상 둔 직원을 정년 후에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언론들은 회사와 노조 측이 이미 이 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예, 두산그룹은 올해 육아휴직 서포터스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소속 팀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네.
육아휴직자 동료 팀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이 회사는 출산 경조금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출산한 직원과 배우자에게 첫째 자녀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에게는 1,0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부영그룹이 바로 그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출산한 직원에게 지난해에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의 출산 장려금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70억 원을 직원들에게 쾌척했는데요. 올해도 시무식에서 지난해 출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28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제공했습니다. 이 회사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 생산 인구 수 감소,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출산 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